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7월 23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22일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로드맵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했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도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건 본부장이 이날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는 성김 대표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로드맵을 성안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도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앞서 어제 북한 정권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통일부 등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북핵 수석 대표도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정책을 논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날 이고리 무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갖고 서로의 우려를 균형적인 방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스티븐 옴스테드 미국 해병대 예비역 중장이 지난 20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협회와 미국 장례 정보 전문 사이트인 트리빗 알카이브는 올해 92살의 옴스테드 장군이 22일 워싱턴 DC 근교 북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 타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올바니 출신인 옴스테드 장군은 1950년 10월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사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한 뒤 41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1989년 삼성장군으로 예편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간 미 해병대 등 유엔군이 중공군과의 치열하게 격돌한 전투로 미 해병 1사단은 특히 영하 3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서 아군보다 8배에서 10배나 많은 12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퇴각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협회장과 국방부 부차관보 등을 지낸 옴스테드 장군은 지난 2018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라며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이란 친구이자 성공적인 경제 파트너를 갖게 되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관한 4자 합의에 환영을 표시하고 러시아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유엔과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날 흑해를 통한 수백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이 승지한 이 합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광범위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이 합의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항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를 끝내고 곡물과 기름을 짤 지방종자, 해바라기 유 등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등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기 제공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2m, 서해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올여름 세계음악계를 들썩이게 한 파란의 주인공은 한국의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18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된 임윤찬 씨의 무대에 신들린 듯한 강렬한 연주라는 찬사가 이어졌고요.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인기 투표에 따른 청중상, 또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주어지는 상까지 삼관왕을 받은 한국의 청년 피아니스트가 세계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자, 임윤찬, 준결승 무대에서는 리스트의 12개 초절 기교 연습곡을 선보였습니다. 결선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도 역시 화제였는데요. 사람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세계의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불린 임윤찬의 대회 영상을 통해서 그의 확신에 찬 연주 또 명성을 확인했고요.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영상은 게재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7월 중순에 이미 피아노 거장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같은 곡을 연주한 영상 조회수 기록을 깨고 530만 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은 화제의 그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의 3악장 피날레입니다. 피아노에 미국의 연주자 치몬 바르토, 독일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 포스워스에서 열린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의 주인공, 돌풍 같은 연주로 우승을 거머쥔 한국의 청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선택한 결선 무대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보드 30의 3악장 피날레, 미국 피아니스트 치몬 바르토, 독일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고전음악 클래식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9세기 낭만파 독일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조 작품 번호 64번입니다. 사랑에 빠져드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D장조 조성을 선택하는데요. 멘델스존은 이 바이올린 협주곡에 2단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독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 곡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점이 있고요. 이 시대 바이올린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협주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1838년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의 2악장 안단테입니다. 루지에로 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르 관바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보케르니의 기타 오중주 6번 작품 번호 450 카즈이토 야마시타가 이끈 도쿄 기타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려드린 곡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의 2악장 안단테였고요. 루지에로 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클래식 기타 음악 작품 하면은 영화 주제곡으로도 쓰인 로망스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이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또 스페인의 작곡가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활동한 프란시스코 타레가 역시 또 스페인의 작곡가였고 피아니스트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앞선 시대에 기타 협주곡들을 많이 남긴 작곡가가 있습니다. 루이지 보케르니입니다. 보케르니는 1700년대 후반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인데요. 스페인과 독일, 그러니까 그 당시 에스파냐와 프로이센을 오가면서 궁정음악가로 일했던 보케르니가 기타가 들어가는 현악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첼로 역할을 대신하는 기타를 써서 여러 편곡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들어본 기타 오중주 6번 작품 번호 450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가즈히토 야마시타가 이끈 도쿄 기타 4중주단의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비단사다리 서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812년에 발표한 아주 유쾌한 내용의 단막짜리 오페라입니다. 비밀리에 결혼한 한 여성이 후견인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권유를 받아서 생기는 얘기입니다. 엄연하게 남편이 있으니까 난감한 상황이죠. 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니까 남편과의 만남이 늘 사다리로 연결된 창문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이야기가 오페라 비단사다리에 펼쳐지는데요. 무대 반응은 썩 좋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은 오페라 속의 여러 음악 가운데 밝고 강렬하고 따뜻한 음색에 이 로시니 특유의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서곡만 음악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비단사다리 서곡,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은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자회사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 인크레더블 2를 소개합니다. 2004년에 나온 인크레더블에 이어서 2018년에 나온 후속편인데요. 인크레더블 1이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용 만화 영화였다면 인크레더블 2는 전작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는 성인 눈높이의 내용 또 구성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죠. 믿기 어려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초능력 인물, 히어로라고 하는데요. 이 초능력 인물들의 은퇴 뒤의 일상이 이 이야기의 바탕입니다. 초능력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살다가 은퇴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어느 날 특명을 받아서 다시 영웅으로 복귀한, 제대로 잘 복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1편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편은 바깥일에 바쁜 엄마, 그러니까 아내를 돕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내고 집안일을 하게 된 아빠 인크레더블이 사춘기 딸과 엉뚱한 아들, 또 어린 막내와 함께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새로운 악당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영웅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빨강과 검은색 디자인이 꼭 끼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인크레더블의 첫 자, 영문자 I가 새겨져 있고요. 잘록하거나 퉁퉁한 허리에 근육질 몸매, 긴 다리와 눈매를 가린 마스크가 특징인 히어로 가족인데 혹시 그런 모습의 인크레더블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크레더블 2, 전편에 비해서 관람 등급이 높아진 어른들을 위한 만화 영화가 됐습니다만 웃고 즐기는 가운데 가족의 협동 또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어서 교훈도 주는 만화 영화였다는 평가입니다. 영화 인크레더블 2에 흘렀던 클래식 음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작품 번호 331입니다. 3악장 알레그레토인데요. 인크레더블 집안의 막내 유모차의 탄악이 잭잭이 초능력을 내는 장면에 이 음악이 흘렀습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몸을 불덩이로 만들고 공중부양하고 자기 복제까지 무려 17가지 초능력을 보여주는 잭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이 음악이 흘렀을까요? 알라트르카라는 부제가 있어서 터키 행진곡이라고도 불리는 이 곡. 피아노를 배워본 분이라면 아주 흥겨운 리듬의 행진곡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오늘은 그래미상에 빛나는 스페인의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데 라우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홀로 남아 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시들어 사라져 바로 옆 가지에도 꽃봉오리 하나 없습니다. 빨갛게 젖은 얼굴 서로 볼 수가 없고 슬픔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줄기 위에서 그리워하는 외로운 그대 혼자 남겨두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이 잠든 화단으로 가서 그대도 이제 같이 잠들겠습니다. 그대 잠든 위에 잎새 사뿐히 뿌려줄 테니 친구들 없어지면 나도 곧 따라가리니 찬란한 우정 사라지고 진실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귀중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 누가 혼자 남아 살아갈까요? 이 황량한 세상에서. 독일 작곡가 프레드리히 플로토의 오페라 마르타 2막에 흐르는 아리아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하피스트 오샹 앨리스, 제프리 다테가 이끈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플로토의 오페라 작품을 대표하는 아리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1800년대의 영국 시인 토마스 무어의 시이고요. 또 직접 선율을 붙여 불리는 아일랜드의 민요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토마스 무어. 친구인 바이런을 추모하면서 지은 시가 가사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한떨기 장미꽃이라는 제목으로 배우는 세계를 대표하는 민요 가운데 한 곡입니다. 작곡가 멘델스 존, 베토벤, 바이올리니스트 하이니 에른스트도 이 곡을 바탕으로, 이 시를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곡은 클로드 드뷔시의 꿈입니다.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서 드뷔시를 인상주의 음악가, 인상주의 음악의 시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들어보실 꿈이라는 곡은 드뷔시의 첫 번째 피아노 작품으로 1890년에 나왔습니다. 잔잔한 선율 가운데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유진 울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